신약성경 245쪽 즈음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 로마서가 1장에서 3장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복음, 즉 구원의 소식이 필요한 인간의 현실을 고발해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4장에 들어가면 갑자기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갑자기 왜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된 걸까요? 먼저 우리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네, 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이 말씀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를 아주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로마서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복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것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있다. 그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 속에서 나타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로마서에서 더 확장되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그 일이 일어났는지를 펼쳐 보여주는 식으로 전개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면서 복음을 가리켜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란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의, 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이 구원을 주시겠다. 인간으로 하여금 삶을 정말 사는 것 같이 살게 해주시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있는 선언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펼쳐서 드러내 보여주신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되면 이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이죠. 이 복음을 선포한 후에 사도 바울은 복음이 필요한 인간의 현실을 고발하는데 아주 긴 지면을 할애합니다. 1장 17절의 이 선언, 16, 17절의 이 선언이 마친 후에 1장 18절부터 3장 20절에 이르기까지 아주 긴 단락을 들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있는 죄인이라는 인간의 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이 있는가?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이 이야기를 아주 길게 하고 있죠. 처음에는 이방인을 예로 들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스스로 허망함에 빠져서 죄악된 삶의 굴레 속에 갇혀 있는가, 그 진창 속에서 어떻게 망가져 있는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저지른 자를 사형이라고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만 죄를 지을 뿐 아니라 그런 죄를 저지르는 다른 사람들도 네가 잘하는 거야, 맞아,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 이방인으로 대표되는 어떤 그 인류의 한 면모를 통해서 인간이 철저하게 죄성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구나, 인간은 죄악된 존재구나 하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을 이제 또 끌어들여서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이방인들과는 다른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 존재 자체로 죄인이고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이라는 게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와 법, 그리고 성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고발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그래,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하지만 율법을 아는 것으로 자랑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냐? 하나님이 율법을 아는 것으로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행하는 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져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끌어오죠. 그 유대인들을 살펴보니까 유대인들이 비록 율법을 알고 있고 그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율법대로 다 행하며 살지는 않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방인들과 하등 다를 것 없이 역시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인간은 죄악된 존재다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한 단면이고 유대인이라는 단면은 조금 다른 양상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 행할 수 있느냐 하고 그들에게 율법을 줬는데 행하지 못하더라라는 측면을 강조해서 인간이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냐 하는 것을 드러내는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용도는 인간이 죄인됐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있다라는 엄연한 현실을 각성시키는 용도입니다. 율법이 허락됨으로써 이 율법을 알고 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율법을 늘 완벽하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더라. 그래서 모든 인간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거 없이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존재로 묶어버리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면 절망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다 죽으란 말이냐? 인간에게는 정말 소망이 없단 말이냐? 하는 그 질문이 드는 시점에서 3장 21절로 가시면 한번 3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했던 이야기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는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기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무대가 우리에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값없이 의롭게 되는 의, 예수 안에 있는 속량, 화목 제물이 된 예수, 하나님의 관과하심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 26절에 한번 보시죠.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의로움을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나는 의로워, 그러니까 불의한 자들을 다 처단하겠어 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의로운 존재이고 나만이 의롭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지만 의롭지 않은 자의 그 불의를 간과하시는 방식으로 죄를 용서하심으로 당신의 의의를 더 드러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는 불가능하다 이 이야기를 쭉 해오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를 믿는 것으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람은 의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이어오면서, 그러면 율법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만약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면 율법은 쓸데없어서 버려야 되는 것이냐 하는 질문으로 3장이 마지막을 끝냅니다. 3장 31절 한번 보죠.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그 다음에 4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율법의 행함, 내가 무슨 어떤 의로운 일들을 많이 행해서 의를 많이 쌓아서 하나님에게 인증을 받는 방식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방식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질문을 하면 다 눈치를 보는 게 한국 교육의 폐해인데, 아브라함은 의인입니다. 유대인들은 특히 아브라함을 불변의 의인으로 추앙하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 의인이지. 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의인이 되었는가? 그가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4장 3절을 한번 보시죠.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가 의의를 획득한 것은 행위를, 어떤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 행위로, 노력으로, 의지로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방식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라는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에서 등장을 하는데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3절 찾기 쉽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장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그것이 그에게 의가 되었는지를 이해하려면 이 15장 이야기의 맥락을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네 방패고 내가 네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선언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갑자기 꿈에 기도하는 중에 환상 가운데 싹 나타나셔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내가 널 지켜주마, 그리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어주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그랬을까요? 울면서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꿈에도 소원하고 간절히 원했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내 눈에게 나타나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족합니다. 그것으로 저는 됐습니다. 이제는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랬을 것 같잖아요. 그래야 마땅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주셔서 뭐합니까? 하나님 그거 주시면 뭐합니까? 난 상속자도 없습니다.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3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대꾸를 한 번 더 하죠.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먹을 텐데 안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 속에서 여러분들 뭘 보십니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노골적인 불만이 아브라함의 입에서 표출되고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나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 방랑자의 삶을 살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상급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나를 어디를 가나 지켜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뭐합니까? 나는 가져도 소용없는 사람입니다. 가지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입니다. 물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큰 민족은 고사하고 자식 새끼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 묻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답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막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가지고 있었던 어떤 불만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 막 털어놓잖아요. 하나님이 이 믿음 없는 놈 이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거 다 들으시고 데리고 나가십니다. 자, 나랑 같이 좀 나가보자. 하늘 봐라, 뭐가 보이냐? 별만 있는데요. 별이 얼마나 있냐?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신학교 졸업여행을 저희 때는 이제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그 성지 여행을 했거든요. 그 중간에 꼭 이 코스가 들어있는데 시내산을 올라가는 코스가 들어있습니다. 낙타를 타고 시내산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굉장히 무서워요. 왜냐하면 밑에가 막 낭떠러지인데 낙타가 이렇게 길 이쪽 산 비탈 쪽으로 안 다니고 꼭 이 비탈 쪽, 낭떠러지 쪽으로 붙어서 다녀요. 그래가지고 한 발 잘못 디디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베두인 가이드한테, 야, 여기서 사람이 떨어져 죽냐? 근데 아니, 그렇지 않대. 1년에 한두 명밖에 안 떨어져 죽는데요. 그러니까 그 낙타를 타고 가는 동안 처음에는 이 낭떠러지 무서워가지고 막 길만 보게 되고 밑에만 보게 되는데 이렇게 어떤 산 이렇게 비탈을 딱 넘어서면 하늘이 쫙 열리는 데가 나오거든요. 근데 하늘이 쫙 열리니까 별이 우리는 서울이라는 여러 가지 공예, 특히 빛의 공예 속에서 살고 있어서 별이라는 거는 셀 수 있을 만큼 하늘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때 아브라함이 봤을 별을 한번 제가 본 거죠. 아, 야,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만큼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말했을 때는 굉장히 압도적이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그 다음에 7절에 가시면, 야, 너의 자손도 이와 같을 것이지만 난 자손뿐 아니라 너에게 이 땅도 내가 다 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대꾸를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어떻게 증명할 건데요, 하나님?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니까 뭐 주시면 감사히 받겠지만 하나님이 주실 줄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이렇게 따져 물어서 그 유명한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의 형태로 임재하셔서 지나가시는,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걸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 약속은 내가 내 존재를 걸고 반드시 이룰 약속이다 라고 확증해 주시는 그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 15장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여기에서의 믿음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의 의심도 없고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의심과 불안과 원망 같은 것들이 여전히 상존해 있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별다른 대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한번 하나님과 가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다 하는 그 정도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받아주시더라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속을 다 꺼내놓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과 선언, 언약, 결정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시다니 그렇게 알겠습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받아들인 다음에는 아브라함이 잘 살았느냐? 받아들인 다음에는 아브라함이 흔들림 없이 믿었느냐? 아니요. 16장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아들이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안 생기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긴 주셨는데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사라는 이미 태가 끊어진 것 같고 나도 더 늙어가니 더 늦기 전에 내가 아들을 좀 낳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갈이라는 몸종, 자기 아내 사라의 여종을 첩으로 맞아서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낳습니다. 그가 약속의 자손이었습니까? 아니죠. 나름의 대안이었죠.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은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선언을 수시로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15장에서 여러분들은 누구의 결단을 보게 되는 겁니까? 누구의 각오를 여러분들은 보게 되시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결단? 아브라함의 각오? 아브라함의 신앙? 의지? 아니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집념, 하나님의 목숨을 건 각오, 내가 내 목숨 걸고 너에게 그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집념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16절부터 읽었었는데 17절 그가 17절 한 두 번째 줄 끝에 쯤에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라고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합니다. 18절에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9절에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보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20절에는 믿음이 없어 의심하지 않고 견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합니다. 21절에는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15장 방금 읽고 여기 왔는데 말이 되는 거예요? 모순이죠. 이건 모순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국 이 자리로 갑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있는 하나님,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아도 그 죽은 것 속에서도 생명을 일으켜내시는 하나님, 의심을 이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견고하심, 이런 것들을 갖게 되는 거죠. 언제 갖게 되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대목에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갔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그 창세기 22장의 시점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랬다고요? 아니요. 그 자리를 누가 이끌고 갔습니까? 하나님이 이끌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지, 열심과 행동이 그 결실을 아브라함에게서 맺었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그런 거죠. 하나님이 내가 결정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뜻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열심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설득시키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할례를 받음으로 약속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행함으로 약속을 이어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사람에게 목적하신 하나님의 계획, 의지 이런 것들이 더 결정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배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면에서는 대책이 없는 인생을 살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럼 뭘 더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쪼갠 고기 사이를 하나님이 친히 왕래하시면서 약속을 주셨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기로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안이 없는, 대책이 없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복을 주시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가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논증을 끌어 진행해서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지 않는 사람은 없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과 위기라는 자리에 묶여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거기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합니다. 대안이 없는 자리로 몰고 와서 우리에게는 아무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하나님에게는 희망과 미래가 있다를 의지하는 자리로 이끌어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여정,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하는 출발점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없다라는 우리의 대책 없음, 대안 없는 현실이 아주 큰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모두가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 그가 우르에서 사업이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면, 거부였다면, 자식이 있고 그 자식과 함께 미래를 꿈꾸던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찾아와서 너 내가 네게 이르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라고 하셨을 때 움직일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훌쩍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어쩌면 갈대아 우르에서는 더 이상 그의 미래가 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아무런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떠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기 아내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데 다른 아내를 얻지 못하는 경우는 한 가지입니다. 돈이 없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막연히 좀 부자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가 부자였다면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사라 대신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았을 겁니다. 그가 아내가 없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는 것은 경제력도 문제가 있었다는 합리적인 추론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조건에 있었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사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주받은 사람 취급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찾아오셨고 그가 꿈꿀 수 없었던 것, 그가 가질 수 없었던 것을 꿈꾸게 하시고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망설이지 않고 그 땅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이죠. 나중에 이삭을 바치던 그 무렵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갈대 우르 시절을 떠올려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 내가 돈이 좀 더 많았더라면, 그때 내가 조금 더 부자였더라면, 그때 내게 자식이 있었더라면 이런 생각 했겠습니까? 안 하죠. 그때 내가 거기서 부자가 아니어서, 그때 내가 거기서 자식이 없어서, 그때 내가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사람 취급을 당해서 너무 다행이다, 하나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왔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믿음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지점입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와 부끄러운 순간들, 절망적이었던 시간들,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구속되고 내 삶에 어려웠던 다시 떠올리기 힘든 그 시절을 새로운 눈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거기에 우리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주도권을 우리가 쥐고 있지 않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에 우리를 내어 맡기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에도 우리는 의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어려웠던 시절에 가졌던 불평들, 원망들, 하나님을 향한 어떤 치기 어린 도전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하십니다. 그것은 믿음 없음의 증거가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가는데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 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불평이고 원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원망하십시오. 이 도전을 하나님은 기꺼이 받으십니다. 믿음이 우리가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과연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이시냐, 정말 그런 믿음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하나님이시냐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도전과 위기와 아슬아슬한 순간들 속에서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수준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망을, 우리의 불평을, 우리의 매달리는 것을, 울음을 기꺼이 다 들으십니다. 아브라함께 하셨던 그것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막 불평하고 막 노골적으로 원망하고, 아브라함아 좀 나와봐, 나와봐라, 하늘을 보고 별을 한번 봐봐라, 내가 저만큼 줄게, 그렇게 다독이신 하나님, 설득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있는 분으로 좀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실력만큼 매달리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분으로 인정하고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 정도로 그냥 끄덕이는 정도에 그치지 마시고 우리의 성이 차지 않는 삶의 자리에 가거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민망해지는 조건에 처하면 다른 사람들은 좋겠다고, 넌 걱정이 없겠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말 못할 고민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고 느껴지는 그런 자리에 가거든, 거기에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인격적인 관계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너도 한번 그렇게 해봐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던 바가 너에게 목적이 된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려고 하고 있다. 하나님, 그런데 이게 뭐예요? 그래, 옳지, 잘한다.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약속을 확인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도전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우는 자로 증거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 단련의 시간이 길면 우리도 언젠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는 자리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그 믿음의 여정을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처럼 걷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약속과 우리가 꿈꾸지 않은 자리를 목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의롭다 하시기 위해 택함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하나님, 의롭게 되는 그 믿음의 길,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조마조마한 그 길, 내 손에 주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원망스러운 그 길,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동행하는 자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도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그렇게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